예. 고린도 1서 오늘은 8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인데요. 그 가운데서 내용 하나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가 됩니다. 왜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느냐?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교회의 역사로 볼 때 처음부터 공의회라고 부르지 않았겠지만요.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가 국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름대로 어떤 제도를 갖추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첫 번째 공의회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나중에 이제 첫 번째 교황으로 이렇게 세운 것처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도 자기를 교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사도행전에 받쳐지는 그 회의가 그 회의를 첫 번째 교회의 어떤 보편 공의회라고 당연히 생각을 안 했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시작점을 찾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교황이고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첫 번째 공의회다 그렇게 해서 횟수를 따져가자라고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중요한 회의라는 겁니다. 그 회의 때 그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이 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뭐 이제 할례나 뭐 이런 걸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규정을 만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 하나가 그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 로마서나 이제 고린토 전서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 언급을 하는 거죠. 바울도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행 마치고 가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내려가서 이제는 그 회의를 한 거죠. 근데 그 결정사항을 바울은 알고 있지만 바울은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또 뭐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면전에서는 뒤로 돌아서서는 이 선교의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냐 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결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것을 하느님의 계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계명을 가지고 인간의 사회 안에서 관습법을 만들 때 그 하느님의 계명의 어떤 빛을 이용해서 관습법을 만드는 것들이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기 문제, 음식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종교별로도 이렇게 음식을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하느님을 믿는, 신을 믿는 방식의 본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화권마다 그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음식을 먹는 문제는 저기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데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데서는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죠. 그렇게 보면 그거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상대성을 가진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데서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뭐 음식 문제는 조금 덜 와닿을 수 있으니까 어떤 데서는 그 이혼의 문제 어떤 지역에서 종교에서는 이혼을 뭐 6번까지 해도 된다 아니면 이혼을 뭐 3번까지 해도 된다 아니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라고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그렇게 볼 때 이혼이라는 것의 횟수가 뭐 상대적인 거를 띌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6번을 얘기를 하든 3번을 얘기하든 아니면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하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6번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 종파의 사람들이 아, 이혼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마음껏 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렇게 볼 때 이혼의 횟수는 하느님의 계명 안에서 절대성을 띠진 않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아픔을 어떤 수반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갖다가 그 아픔을 조금 이렇게 그 피한다 아니면은 서로 간에서 그런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하느님의 어떤 절대적인 계명과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쓴다, 같이 살아가려고 애쓴다라는 입장은 이혼이라는 문제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제 회수의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 몇 번까지 해도 돼라는 문제를 이제 내걸 때는 또 그거를 막 이 회수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또 여성 뭐 우리 가톨릭으로 친다면 또 뭐 어떤 여성 사제의 문제 이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또 얼마 전에는 뭐 뉴스 보니까 영국의 어디 성공회 같은 데서 이제 여성 추교가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뭐 사제는 이미 있었는데 뭐 여성 추교님이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뭐 가톨릭이 또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는 또 충분히 가톨릭이라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관습의 문제지 그것이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하느님의 계명의 어떤 절대성을 띠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그 이를테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폭력을 주는 말이 그러니까 뭐 마음의 폭력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이든 상대에게 어떤 폭력이 되는 것은 안 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금해야 된다라고는 충분히 다들 얘기하고 그거는 보편성을 띠죠.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하느님의 계명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음식이라든지 뭐 또 이혼의 횟수 아니면 어떤 여성의 어떤 직분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다른 것들도 많겠죠. 이런 것들은 종교마다 어떤 상대성을 띈다면 충분히 그것은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의 관습이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의 양심과 맞지 않는 종교상의 법은 맞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신의 조각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종교는 인간의 양심보다도 못한 법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종교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그 법이나 종교의 관습이 그 인간의 양심이 가진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인간 안에는 그 하느님의 법이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철학적으로는 그 양심의 근본이 되는 거를 이제 자연법 신이 주신 자연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연법의 법칙에 자연법의 법칙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걸 이제 양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종교 안에서의 그 계명, 종교 안에서의 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 내 자신에 대한 객관화나 또 어떤 상대 어떤 것에 대한 객관화가 잘 되는 게, 잘 되어 가는 게 이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객관화가 잘 되어 가지 않을 때,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가 보는 것에 대한 객관화가 잘 되어 나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해 버릴 때, 이제 좁은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 감정이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조건들을 넘어서서 객관화 시켜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고 최대한 어떤 하느님의 어떤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신의 입장에서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게 아니라 신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바로 자기 객관화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잘 해가는 게 이제 성숙한 모습이 된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의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그 이교도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이방인들 쪽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끼리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살아갈 때는 율법을 지키기가 쉽죠. 뭐 이방인 접촉하지 말라는데 옆집에 뭐 유대인만 살면 뭐 쉽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접촉을 충분히 안 할 수 있지만 그 지중해 그 해안 지역으로 해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한 집만 건너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을 어떻게 접촉을 하지 말고 살라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되게 한 등급 아래 사람으로 봤었죠. 그 사도행전 초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부들의 배급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계 과부들에게는 배급을 많이 주고 또 그 그리스계 유다인 과부들에게는 배급을 소홀히 하는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한테 들킨 거죠. 제 사도들이 부제를 뽑아가지고 부제 7명의 이름이 다 그리스식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예루살렘 모 교회 안에 힘의 균형을 그런 묘한 그런 균형을 갖다가 맞춰준 거죠. 사도들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나 본당 공동체는 아웅다웅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도 사도행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살면 이교도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을 수 있겠죠. 이웃집에 사는데 아, 넌 더러우니까 너희 집에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을 때 그가 접대를 위해서 식탁에 내놓은 고기는 당연히 시장에서 사왔겠죠. 물론 자기 집 잡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사온 것일 테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10중 8구 이교도 지역에서는 이교도 축제 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옛날에는 당연히 고기가 대단히 귀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고기가 너무 많다 보니 공장에서 도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만 당시에는 그 귀한 고기가 나올 때는 일단은 그 귀한 고기를 잡을 때는 좋은 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신에게 바쳤다가 이제는 뭐 복받을 거 받고 나머지 살 고기 갖고 나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주는 고기는 뭐 그러니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제사를 바치러 가서 이제 이교 제단에서 바치고 그거를 먹는 거를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다인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다인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도 시장에 가서 사더라도 시장에 나온 고기는 당신 대부분이 다 신전에 한번 이렇게 내어졌다가 이방인 신전에 내어졌다가 다시 나가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성전에서. 그러니까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라는 거를.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금 생각이 안 맞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뉴스가 있고 신문이 있고 뭐 온갖 매체가 다 있어서 어느 지방에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행을 가셔서 이렇게 막상 내가 가서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더 그렇겠죠.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이 사도들 그 많은 그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만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뭐 여행이 그렇게 뭐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는 지역에서 이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 우상에게 바치신 고기는 먹지 마라 하고 자기들은 일단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그 온 세상을 다니고 있는 선교사 또 그런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볼 때 아니 이건 뭐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설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이제 현지에 맞는 법을 바울 사도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거절해야 되는가? 아니 이웃집에 찾아가 이방인 친한 친구 집에 찾아가서 고기를 내놨는데 양고기를 내놓고 또 이렇게 뭐 닭을 내놨는데 비둘기 내놓을 수도 있고 그걸 갖다가 아 이거는 이 고기는 난 먹지 않겠네라고 하면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미국에서는 뭐 가정의 초대도 잘 하시니까 갔는데 뭐 이 고기는 뭐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럴 때는 뭐 여기도 할랄이라든지 뭐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거 아니면 난 안 먹겠다 이렇게 되면 뭐 등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 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보는 앞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을 키워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계명이라는 것이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할 때 복음에 나오는 그 어떤 바리사이처럼 하느님 앞에서 나는 계명을 전부 다 지킵니다. 나는 너무나 떳떳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너는 사랑을 다 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를 했던 부자 청년이 와서도 예수님 앞에서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그럼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실망하며 돌아갔다고 하죠.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못난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은 뭐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을 사랑과 비교할 때 어떤 누구도 만족스러운 존재는 없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우상에 바친 고기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계명의 문제, 어떤 삶의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고린토 전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사실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우상에 바친 음식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을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 고기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나도 설명을 잘해주고 있죠. 중요한 문제라 조금 길게 이어집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